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시골 의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이웃마을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이란 놀랍게도 짧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는걸. 예를 들어 어떤 젊은이가 우연히 만난 불행한 사고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삶의 시간조차 말을 타고 가는 그런 여행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마을로 말을 타고 나설 결심을 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거의 납득하기 힘들구나 라고. 황제의 칙명. 황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한낱 개인에 불과한 그대에게, 그것도 황제의 태양 앞에서는 아주 먼 곳으로 피신한 왜소하고 초라한 신하, 바로 그러한 당신에게 임종의 침상에서 칙명을 보냈다. 그 칙사를 황제는 침대 옆에 꿇어앉히고 그의 귀에 그 칙명을 속삭이듯 말했다. 그 칙명이 황제에게는 매우 중요했으므로 그는 직사에게 그 말을 자신의 귀에 되풀이하도록 시켰다. 그는 머리를 끄덕여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고는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애가 되는 벽들은 모두 허물어지고 멀리까지 높이 뻗어있는 옥의 계단 위에는 제국의 위인들이 빙 둘러서 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직사를 떠나보냈다. 직사는 곧 길을 떠났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남자였다. 그는 양팔을 앞으로 번갈아 내뻗으며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제지를 받으면 태양 표지가 있는 가슴을 내보인다. 그는 역시 다른 누구보다도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리는 너무나 방대했고 그들의 거주지는 끝이 없었다. 거칠 것 없는 들판이 열린다면 그는 날듯이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그의 주먹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굉장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속절없이 애만 쓰고 있으니 그는 여전히 심심궁궐의 방대를 헤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 방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가 설령 궁궐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득도 없을 것이다.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와 싸워야 할 것이고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다. 궁궐의 정원은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원을 지나면 두 번째로 에워싸는 궁궐, 또다시 계단과 정원, 또다시 궁궐, 그렇게 수천 날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가장 외곽의 문에서 밀치듯 뛰어나오게 되면,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로소 세계의 중심, 침전물들로 높이 쌓인 왕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곳을 뚫고 나가지는 못한다. 비록 죽은 자의 칙령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밤이 오면 당신은 창가에 앉아 그 칙령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가장의 근심. 어떤 이들은 오드라데크라는 말이 슬라브어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이 말의 형성을 증명해 보이려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말이 독일어에서 나온 것이고 다만 슬라브어의 영향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 못할 뿐더러 게다가 이들 해석으로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만약 오드라데크라 불리는 존재가 실제로 없다면 그 누구도 그런 연구에 몰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납작한 별 모양의 실타래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실이 감겨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다만 끊겨진 채 서로 엉키고 매듭지어진 여러 모양과 색깔의 낡은 실타래 조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나의 실패만이 아니라 별의 중간에는 횡으로 작은 막대가 돌출해 있고 이 막대기와 맞닿아 오른쪽 모서리에 또 하나의 막대기가 있다. 이쪽 면에서 보면 이 두 번째 막대기의 도움으로 다른 쪽 면에서 보면 별이 발하는 빛으로 인해 이 전체 모양은 마치 두 개의 다리로 서듯 고쳐 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형상의 물체가 예전에는 어떤 목적에 알맞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저 부서졌을 뿐이라고 믿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닌 듯하다. 적어도 그런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도 그런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성향이나 깨진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전체가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것에 관한 더욱 상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드라데크는 유난히 움직임이 많아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번갈아 가며 다락방에 있다가 계단에 있기도 하고 복도에 있는가 하면 현관에 있기도 한다. 가끔 그는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는 아마 그가 다른 집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김없이 또다시 집으로 되돌아온다. 가끔 우리가 문 밖으로 나올 때 그가 저 아래 난간에 기대어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진다. 물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을 테고 그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주 작은 그의 모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대할 것이다. 넌 이름이 뭐니? 라고 그에게 물을 것이다. 오드라데크 하고 그가 말한다. 넌 어디서 살지? 정해지지 않은 집 하고 말하면서 그는 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패를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웃음이다. 그것은 마치 낙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대화는 대개 이것으로 끝이 난다. 덧붙여 말하면 이 대답조차 언제나 듣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흔히 오랫동안 말이 없다. 마치 나무토막처럼. 그는 나무토막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가 어떻게 될까 하고 헛되이 자문해 본다. 그가 도대체 죽을 수도 있을까? 사멸하는 모든 것은 그전에 일종의 목표를, 일종의 행위를 가지며 그로 인해 그 자신은 으스러지는 법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드라데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언젠가는 내 아이들과 손자들의 발 앞에서까지도 실타리를 질질 끌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내려갈 것이란 말인가? 그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그가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이 나에게는 몹시 고통스럽다.
KBS 오디오북
11명의 아들. 나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다. 첫째는 외모는 매우 볼품이 없으나 진지하고 영리하다. 그렇긴 해도 나는 그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를 자식으로서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가 보기에 그의 사고는 너무나 단순한 듯하다. 그는 오른쪽도 왼쪽도 보지 못하며 멀리도 바라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좁은 사고의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방향만을 바꾸고 있다. 둘째는 잘생겼고 늘씬하며 훌륭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펜싱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넋을 잃게 된다. 그 역시 영리하고 게다가 세상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고 그 때문에 토박이 사람들조차도 고향에 남아있는 이들보다는 그와 더욱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장점이 본질적으로 단지 꼭 여행 덕분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아이의 독특함의 일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공중회전을 하다가 대담하게 곧장 몸의 평형을 바로잡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의 다이빙 솜씨를 흉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를 인정하게 된다. 그 흉내내는 사람의 용기와 마음은 다이빙대 끝까지는 미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는 대신 그는 갑자기 주저앉게 되고 사과를 하면서 팔을 쳐들고 만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이런 자식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 아이와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왼쪽 눈은 오른쪽 눈보다 약간 작고 자주 깜빡거린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원래보다 훨씬 뻔뻔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다만 작은 결함일 뿐 그의 존재가 갖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완벽성에 비교하면 그 깜빡이는 작은 눈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인 나는 그렇다. 물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어쩐지 그 결함과 일치하는 듯한 그의 정신의 자그마한 불규칙성, 그의 빗속을 방황하는 어떤 독수, 나에게만 보이는 그의 생의 터전을 완성시킬 수 없는 어떤 무능력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진정한 내 아들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결함은 동시에 우리 전 가족의 결함이기도 하며 다만 이 아들에게만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미남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가수가 가지는 아름다움이다. 뒤흔들리는 입, 꿈꾸는 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 주름장식을 필요로 하는 머리, 지나치게 튀어나온 가슴, 쉽게 올라가고 너무도 쉽게 떨어지는 그의 손, 오래 지탱할 수 없으므로 고상한 채 하는 그의 다리. 그 밖에도 그의 목소리의 음색은 풍요롭지 못하고 한순간을 속일 뿐이며 전문가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나 곧이어 헐떡거리고 만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도록 유혹하지만 나는 그를 제일 숨겨두고 싶다. 그 스스로도 억지로 나서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결함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진함 때문이다. 또한 그는 우리 시대를 낯설게 느끼고 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속해 있지만 그 이외에도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어떤 다른 가족에게도 영원히 속해 있는 것처럼 자주 불쾌해하고 어떠한 것도 그의 기분을 밝게 해주지 못한다. 나의 넷째 아들은 아마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교적인 아이일 것이다. 그는 진정한 그 시대의 아들이므로 누구와도 이야기가 통한다. 그는 모든 공동의 집안 위에 서 있으므로 누구나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 애쓴다. 아마 이러한 일반적인 인정을 통해서 그의 존재는 어떤 경쾌함을, 그의 행동은 어떤 자유로움을, 그의 판단은 어떤 냉담함을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자주 그의 발언 중 많은 것을 반복시키고 싶어 한다. 물론 전체가 아니라 그중 많은 부분만을 그렇게 하려는 것인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지나친 경솔로 인해 늘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제비처럼 공중을 가르며 놀랄 만큼 훌륭하게 뛰어내리지만 곧 황량한 먼지 속에서 절망적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 즉, 하나의 헛된 존재와도 같다.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볼 때면 씁쓸해진다. 다섯 번째 아들은 사랑스럽고 착하며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킬 줄 안다. 그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에서도 겉으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도 그 점이 그에게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거의 대답할 수가 없다. 순진무구함만이 아직도 이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순진무구하다. 어쩌면 지나치게 순진무구할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다. 어쩌면 지나치게 친절한지도 모른다. 고백하건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한다면 나는 마음이 언짢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내 아들처럼 공공연하게 칭찬받을 만한 누군가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그 칭찬이 너무 가벼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